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말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이죠. 여호수아. 오늘 23장, 다음 주 24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3장과 또 24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생을 마감하기 전에 했던 말들입니다. 때문에 23장과 24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전 인생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오늘 1절 또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는데 과연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언의 말을 남겼는가? 여러분 유언을 농담으로 하거나 또는 유언을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언은 늘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죠.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섬길 때를 생각해 보면 꼭 여름 수련회가 되면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유언장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례식장 가서 관도 빌려온 적이 있었어요. 또 종이로 박스로 이제 관도 만들어서 아이들 거기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는 막 장례식장에서 틀어놓은 음악 있죠. 그것도 틀어놓고 애들 보고 한번 들어가라 그러고 그리고는 막 관뚜껑도 닫아놓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울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막 까불다가 장난 놀다가도 정말 아이들이 유언장을 써보고 또 관에 들어가 보면 애들이 뭔가 좀 엄숙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엄숙해집니다. 우리가 장례식장도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장례식장은 엄숙하잖아요. 아주 숙연하고 조용합니다. 그것이 다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한 번씩 유언장을 써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마지막에 나의 자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유언장을 쓰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좋은 그런 기회들이 되죠.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유언을 한 그 내용이 오늘 23장, 24장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모든 땅을 분배를 하고 약 20년 정도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죠. 모세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80에서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약 7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7년에서 18년 정도가 이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한 110세 정도 되죠. 그래서 그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가 80에서 85세 정도의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지금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그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의 11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25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85년을 그는 그 25년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준비해서 많이 울고 먹으려고 하죠. 안 그런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안 그렇죠. 모세는 80년을 준비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다윗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망자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그것도 한 번에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거기서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결코 함부로 빨리 대충 급조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그는 모세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된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죠. 애굽의 노예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누구보다도 그는 강한 의지력을 갖는 자가 되죠. 노예 생활도 해보고 광야 생활도 해보고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주 강인한 리더십을 가졌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남이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죠. 에이, 내가 하나 차리지 하고는 밖에 나가서 뭐 하나 차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기보다는 내가 명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 밑에서 무려 40년 동안 충실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것은 항상 모세의 시종 이렇게 써놨어요. 시종이라는 게 뭡니까? 밑에서 잔심부림하는 그런 사람이 시종이죠. 말 그대로 종이고 노예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무려 40년 동안 모세 밑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가 발휘하는 리더십을 보면 그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보다 그는 탁월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는 다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황금기인 40에서부터 80까지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때로는 모세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를 도우면서 늘 2인자의 자리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호수아가 드러난 적이 없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들이 훗날 그는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로 다 준비되었던 것이죠. 또 여호수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난날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지난주 우리 갈렙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방황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봐라, 내 말 들었으면 내 말 들었으면 이 광야 40년 헛고생 안 할 텐데 나 때문에 이런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고생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다니죠. 성경 어디에 봐도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고생했지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는 분명히 억울함도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광야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승리의 날을 기약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품고 백성들의 손을 잡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 인내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참 인내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멋있죠. 우리가 참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그거를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보니까 참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늘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용기였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동안은 보이는 하나님 같았던 모세를 따라 이 광야를 다 지나왔는데 죽고 나니까 야,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뭐 용감해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난 용기였어요. 여전히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자신이 이끌고 가야 돼요. 가나안의 수많은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서 나온 용기가 아니라 그가 지난 80년 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그가 품었던, 경험했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기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용기는 말씀의 능력이었고 용기였어요. 이런 순종의 사람, 또 인내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과연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첫 번째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또 5절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모든 공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된 이 모든 것들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쟁을 할 때 누가 지휘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지휘를 했어요. 7년 모든 전쟁 여호수아는 다 참여해서 그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맞는 땅들을 어떻게 해요? 잘 분배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더니 평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분명히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영광을 올리고 있죠. 여러분, 지도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이게 교만입니다. 꼭 우두머리 또는 앞에 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다 쫓아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또 은혜들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도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 지파가 각 맞는 땅을 지혜롭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땅이 평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마지막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했죠. 그런데 그가 지도자로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금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지난 2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한 말씀이죠. 광야 40년을 오면서 계속했던 사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똑같은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아, 왜 똑같은 말 잔소리처럼 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또 모세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는 이 말씀, 맨날 들은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할까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그들은 딱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아라. 마지막에는 큰 함성을 질러라.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6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먼저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또 전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리고성은 이렇게 함락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또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에 하나님이 다 말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말씀처럼 오직 여호수아에게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만약에 조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에 두 박씩씩 돌고 한 3일만 돌지 뭐. 그러니까 원래 7일 돌아야 되는데 그냥 3일에 다 돌자. 아니면은 아유 뭐 힘든데 그냥 이틀에 그냥 다 몰아서 돌지. 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바꿔서. 그리고 아 무슨 소리를 지른다고 저 견고한 성이 무너져. 아이 그냥 다 그 성문을 그냥 가서 그냥 발로 차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 뭐.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성이 견고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토성을 쌉니다. 이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 옆에다가 막 삽질을 해가지고 흙을 계속 쌓아요. 그래서 성 높이만큼 흙을 쌓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흙으로 이렇게 해서 성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게 했는지. 그렇게 해갖고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맨날 흙을 퍼다가 성 높이만큼 쌓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성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여러분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저도 뭐 여러 세미나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세미나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 배운 거 그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바꾸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일이 일어난다는. 근데 이제 되게 어떻게 하냐면 가면 바꿉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다 바꿔요. 매뉴얼을 바꿔요.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또 나의 경험 그것을 거기다가 덧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말씀을 붙잡는 자였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잘 전수하고 또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금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비참한 결과가 나오죠. 그 내용이 이제 12절 13절인데요. 12절 13절 한번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은 어때요? 멸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겠죠. 그들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가 가나안의 우상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섬기게 되고 마지막은 멸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말씀할까요? 그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멸망을 생각하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만나고 접하고 알게 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유럽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했죠. 이주를 했을 때 이미 그 아메리카 대륙에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인디안이잖아요. 많은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그 인디안 중에서도 아주 용맹스러운 인디안 종족이 있었습니다. 아파치족이라고 그 인디안이 있었는데 이 아파치 인디안들은요. 그 용맹스럽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족이 나중에는 총을 갖게 되는데 이제 총을 가지게 되면서 이 아파치족은 신출귀몰한 인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백인들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인디안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인들은요, 이 아파치족만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저 아파치족을 그렇게 관리하고 없앨 수 있을까?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요, 두 가지 정책이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아파치족에게 거대한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땅을 주고 그곳을 아파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정하게 됩니다. 거대한 땅을 줘서 그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인디안들도 자기들도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 구역에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거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매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아파치 인디안들은 이웃 부족과 싸울 일이 없어요. 사냥할 일도 없고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롭게 이제 그들은 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 아파치 인디안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들은 무기력한 인디안들이 되었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고 무장할 필요도 없고 미국 정부에서 매일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또 풍족한 보조금도 주고 대부분의 아파치 인디안들은 마약과 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용감했던 이 아파치족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게 그 수많은 그 땅에서의 우상들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꼭 골프를 치러 가더라고요. 주일날 어디로 와야 돼요, 성도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니, 사업상 골프 모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은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골프 모임은 부모님 돌아가신 거 빼고는 꼭 가야 된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처럼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고 또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세상에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 저 산속에서 아니면 광야 어디 가서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 이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여기서 부른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기억하고 언급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자꾸 언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세상 것과 내가 접촉하게 되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다 보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23장 1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16번이나 말합니다. 24장에 보면은요. 무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21번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숫자를 한번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의 입술에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하고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마지막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고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